이번 주에 저희들이 그랬던 사무엘하 20장과 21장 다윗과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세의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0장 10절입니다. 아마사가 요압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요 앞에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로사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사무엘하 19장 4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목시 있으므로 우리가 너희보다 다윗에게 더 큰 권리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째 우리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먼저 우리 왕을 모셔오자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거칠었더라.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인수나 불과하고 이스라엘 북쪽 열지파와 유다 남쪽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연합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분열은 완전히 고착되었고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해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의 완전한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전과 같은 갈등과 싸움들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어. 이 첫째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사람 바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스라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더라.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며 하며. 첫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된 12지파는 하나의 국가로 남기 위하여 자주 분투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미아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지파들 사이에서는 즉시 분열이 다시 포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솔로몬의 권력, 기회, 부 덕분에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체로 없게 되었으나 진정으로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오래된 분열이 다시 나타났고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의 영구적인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움직임은 이미 다윗에 대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바가 다윗의 총체에 반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약한 통합의 맥락 안에 있었으며 이어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군대를 보내 그를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바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른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지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값으로 지내느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더라. 아마사는 다윗의 사촌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명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죽인 요압의 분노하여 그를 대신해서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간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렘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순복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브온 큰 바이게트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른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것은 사실은 요압이 저지른 세 번째 살인이었고 그는 자신이 지위를 위반한 자들을 반복해서 제거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화해하려 할 때 요압은 그를 살아했죠. 사무엘 3장 26절에 그 후 그는 다윗의 명령으로 정면으로 거액하고 압살롬을 죽고 두 번째 살인 이제 다윗이 군대 살인거로 쇼를 했던 아마사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아비새죠. 아비새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압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브넬의 경우처럼 당장은 처벌받지 않았으나 정의는 결코 피하지 못했고 다윗이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명하였고 요압이 많은 무지한 피를 흘렸으면 상기시키고 열왕기상 2장 31절 35절 그의 백발의 평안이 그 지옥으로 세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죠. 마침내 요압에게 심판이 임해졌으며 이는 이 땅에서 정의가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피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됨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러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니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둘이 행하여 아벨과 벤마가 아예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야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섬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 지으른 여인 하나가 외쳐 가르되 들을지라 들을지라 청컨대 너희는 요압이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러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 가까이 하니 여인이 가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라 그러하다. 여인이 주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을수록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끄시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중순대자 중 하나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의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그 성읍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한 지대에 지어른 여인이 그의 외쳐 평화를 호소했고 그녀는 그 성읍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성읍 곧 이스라엘의 어머니임을 상기시키며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분별 있는 말로 요압은 제지되었고 공격은 중단되었고 이는 지혜로운 말이 무리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라 그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람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는 자기 손을 들어 왕을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 주면은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예니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각 장모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그의 머리를 베어 성벽 밖으로 던지자. 그러면 그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조언했고 신민들은 그녀의 조언을 따랐고 세바를 처형하여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공격을 중단시키자 군대는 성읍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요아일의 아들 부니아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장관이 되고 부니아는 다윗의 친위부대 곧 그렛사람들과 블렛사람들을 포함한 용사들의 지휘관이었으며 압살롬이 반역 동안에 다윗에게 충성을 지켰고 그는 또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시점에서 부니아는 다윗의 호위대를 맡아 있었고 요압은 여전히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솔로몬 시대에 부니아는 온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바로 부니아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요압을 처형했으며 결과 솔로몬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니아하고 요압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아도니람은 감리관이 되었고 아일롯은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 되었고 서관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리라는 다윗이 대신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의 그 아피서들의 이름들이 정해졌습니다. 21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십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3년의 기근은 엄격한 연대기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고 해마다 기근이 계속해서 다윗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는 국가적인 재앙임을 깨달았고 그는 여호와께 가서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이 기근이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에게 행한 피의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래전에 기부온 사람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들과 언약을 맺게 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평화의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 18절. 성경은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하지 않지만 사울은 나중에 이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고 그는 거룩한 맹세를 깨뜨렸고 이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중대한 범죄였죠. 민수기 3장 2절. 하나님 앞에 생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 죄가 그 땅의 기근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가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르되 너희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계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야에서 우리가 죄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니라. 그들은 사울의 우선 7명을 넘겨주어 청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윗은 그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킨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미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숙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서 난 자 몰렛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렐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들 기브론 사람 손에 붙이니 기브론 사람이 저희를 산후의 요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빼기 시작한 때라. 보리 추수는 3월에서 4월에 일어났죠. 그 6월절 이제 다음에 말에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숙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제 리스버가의 그 두 딸이, 두 아들이 또 살해당했죠. 사형당했죠.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아벳살렘에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벳산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을 때 그곳은 산 북쪽 끝에 위치한 벳산성읍 근처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를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느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매달았습니다.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거두어 자기 성읍에 장사했고 이후 다윗은 일곱 후손이 처형되었고 이스바가 들판서 시신들 지키며 새와 짐승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처형된 일곱 사람의 뼈를 모아 베냐민 땅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에 합당한 존경을 보이며 정의를 이행하자 하느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군을 멈추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의 후손들과 계속 싸워 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그가 거인을 물리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자인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거인들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상 17장 4절과 창세기 6장 4절을 볼 수 있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의 장자인자의 아들 중에 사업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서 전쟁할 때 베들렛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라인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리엄마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여섯이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이거 손가락이 여섯 개 이거 뭐 한 개 여섯 발가락도 그렇다는 얘기죠. 저도 장자한 자의 소생이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바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자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과 그 용사들은 마침내 골리앗의 가문과 다른 모든 거인들을 제거하여 이 강력한 적들의 위협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기록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무서운 적들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질문 다 봤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그 찬송가 4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